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나,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나는 잘 가고 있어, 잘 믿고 있어 하고 믿는 거는 좋은데,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아는 길도 우리가 매일 다니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안다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늘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새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은 오늘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그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동기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그걸 하고 있나,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하고 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쫓아서 살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결과에 그 관심이 많고요. 또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잘못 가고 있다든지 잘못하고 있다든지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질때 뭔가 삐뚤어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어떻게 다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그 토대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라는 그 원칙 속에, 생명의 법칙 속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저희들의 그 신앙생활 중에 가장 그 처음 돌아와야 되는 게 예수님이고요. 우리들의 교회 생활 속에 가장 또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무리로서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성령님의 하게 하심이 거기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빌딩 안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뭔가 정말 여러 가지 종교 속, 기독교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별별 그 주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특색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단을 가리기에 바빠요. 뭐가 틀렸나, 저 사람들은 아니다, 치우쳤다 하면서 우리가 이단시 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세상에서 보면은 뭐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를 볼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고 어떤 교회에 속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되돌아와서 점검을 해야 돼요. 많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이사를 다닌다든지요. 그리고 또 가정 형편이나 자기의 육체적인 어떠한 상황이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 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몸 안에 있지 아니한가, 그는 성령을 좇아서 살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어린 아이들을 조롱조롱 넷을 낳고 키우고 또 이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저는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또 성령이 하게 하심을 좇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했고 훈련받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혜택을 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저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일본에서 살고 또 지금 미국 와서 살고 그 삶이 변화될 때마다 갖게 되는 문화 충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미국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서 살기만 했지 미국의 어떠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만 살아서 미국이라는 소위 말하면 세상 흐름에는 제가 잘 접하지를 못해서 보호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미국에서 살기가 불편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거기에 삶의 대열에서 항상 빠져 있다 그럴까? 거기에 같이 대열에 발맞춰 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주님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가시는 그 대열에는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시작한 교회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대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역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어야지 어떠한 리더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어떠한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에 우리가 조차 사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요, 신도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그냥 3천도 되고 수가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근데 사람이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들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그 사람들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왜 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사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완전해서 그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 사회적인 또 외모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도들이 내 뜻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사로잡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러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신 그대로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새로 제자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싶다, 듣고 싶다도 있지만 나는 배워야만 되는 사람이다, 들어야만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이라 그럴까, 자기 주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해요. 그거를 겸손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야만 한다. 배워야만 한다. 예수님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알아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배우라는 얘기.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한 성령님의 도구로서 그 제자들에게 파이프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배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배우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묘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 참 제자가 될수 있다. 나보다 너희 가족들, 부모나 그리고 형제들이나 자식이나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밭이나 논이나 너희들의 재산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자기 판단이나 자기 신념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바램, 그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게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뿐이지 사도들에게 원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지키고 장로님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법칙이고 삶의 원칙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요, 모든 사람의 길이요, 모든 사람의 진리입니다. 근데 아직 모르니까 전해주는 것뿐이지, 지금 가르친다는 이 가르침은 사도들 개인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분부받은 대로, 배운 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받았다라는 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는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는 거, 듣는 거다 중요해요. 듣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해야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태껏 갖고 있고, 내가 뭔가 바라고 있고, 내가 익혀져 왔던 그런 나의 문화, 나의 말,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굴복시켰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싸움처럼 어리석은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대항할수록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니까 내 말이 아무리 내게 참이고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고 내게서는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고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일. 이제껏 배운 것이 잘못 배운 것이고 이제껏 안 것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나와 하나님과 자꾸 뭔가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는 혼합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나, 영생을 가진 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믿는 자로서의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법칙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육체는 빵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말, 자기의 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씀으로 인해서 사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새로 된 사람들,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나 섬기면서 그분에게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두셨어요. 교사들을 두셨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은 받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들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지 제사장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무슨 그런 서기관이라는 어떠한 그 직책을 갖고 아니면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은 즉 그 사람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 가진 자기 말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매여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을 그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그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이나 삶이나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삶과 말, 그 말의 모든 것에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제사장 율법학자가 돼서 나는 목사여, 선교사여, 장로여, 권사여 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님 소리 들어가면서 뭔가 특별하게 믿음 있는 것 같이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세움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사느냐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도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듣고 그리고 받아들였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분부한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다예요. 그것이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서로 교제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새로 제자된 사람들, 그 신도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 삶의 체제를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거나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거나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이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갖고 새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다. 그것을 신생이라고, 새로 태어났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났으면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면 삶의 모든 원칙이나 법칙, 그 모든 것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났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럼 예수 믿은 게 뭐가 달라져요? 뭐가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나 사람의 뜻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교제한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서로라는 거는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한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우리의 교제권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의 형제여, 나의 이웃이여, 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길과 삶의 원칙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교제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그전에 알던 사람들, 그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친해진 무슨 같은 구역 사람이라든지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같은 크리스찬끼리가 이제 말이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그 전에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잘 어울려 다녔는데 이제 사는 방도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말이 안 맞게 되고 생활도 뭐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지체다. 라는 그러한 인식하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외모로 따지고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끼리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은 자 나도 받으며 예수님이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너가 한 몸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삶이 서로 교제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가족이 아니었고 여태까지는 형제가 아니었고 여태까지는 내 한 몸으로 정말 지체가 아니었는데 한 생명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모르던 사람과 한 가족이 되고 모르던 사람과 내가 원하던 안 원하던 상관없이 한 형제,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한 말, 한 뜻, 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각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요. 성령의 띠로, 평강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그 안에서의 말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결국 서로 교제하는 교제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각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들은 영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잘 이끄는 거는 좋은데요. 그 목사님의 색깔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강해져서 그 목사님을 따라하고 그 목사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사실 참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그 전에 그 일본 성도들을 이제 만나고 교제할 때 걔 중에는 그 최자실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은사를 행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그 자극을 받았다 그럴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자기를 안수할 때 썼던 스카프래요. 그러면서 그 스카프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조영기 목사님이 샤샤샤 그런 발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흉내내고요. 또 최자실 목사님 흉내내고 이렇게 보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참 딱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본 그 집사님을 일본인으로서 다루시고 일본인으로서 하지 최자실 목사님 흉내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최자실 목사님을 선전하고 다니라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결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어떡하지? 사실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크게 작게 우리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흉내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영향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색깔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또 크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을 실수 없이 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각 부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것을 역할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받은 그 분은 그렇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배치하시고 또 쓰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려 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참 많이 실패하세요. 작은 교회를 하고 뭔가 목회가 실패라, 목회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큰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목회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흉내내다 보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과연 성령의 목적인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함으로써 서로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성령께서 스스로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나가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사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냥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다른 사람 안에 임한 그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임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남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의 태아가 잉태돼도 그 아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 태아 속에 있어요. 엄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태아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을 끊으면은 엄마와 아이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탯줄로 이어져서 그렇지 뱃속에 있을 때도 각각 다른 생명체입니다. 심장 고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배치요 부르심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지 나의 생명이 어떠한 그 다른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고 나의 길이 나의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와서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 사도들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교제하도록, 서로 하나됨을 지키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믿고 잘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와 교제하며 그들과 하나됨을 지키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끈,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함으로써. 그 성령 안에서는 한 말, 한 뜻, 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한 말, 한 뜻, 한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없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는 역시 누구든지 한 말, 한 뜻, 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한 분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라 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라고 합니다. 이 떡을 떼는 거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냥 밥을 먹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너희들이 모임을 가졌을 때 떡을 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마지막 성찬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질 걸 아시는 그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것이 빵을 떼어주면서 하신 일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언약의 피니까 너희들이 다 마셔라라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들의 사귐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어떠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같이 하고 뭔가 그러한 조직, 그러한 그룹,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사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러한 삭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항상 기념해서 항상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항상.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분열이 있다든지 무슨 파가 생겨서 이기적으로 내 위주로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그 지체들이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근데 거기에 리더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친해도 너와 나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관계다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다예요. 너와 나와 친하고 너와 나와 뭐가 틀려지고 너와 나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지금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도 생겼고 우리들이라는 관계도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또 인간관계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 뭐 상황 때문에 못한다. 우린 핑계 댈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나와 하나님하고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갖고 있어서 문제지. 우리의 교회 생활의 문제, 우리의 사람 간의 문제,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 간에서 뭐가 어긋남으로써 생긴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실족함이 없다. 빛 가운데 행하면 내 죄가 들춰나는 것이지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 형제들의 눈에 띄는 잘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알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내 내면의 죄를 알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벌거숭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빛 대신 능력으로 그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없는 그 능력으로 내 어떤 속에 숨어 있든지 감춰져 있든지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해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야지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돼요. 빛 가운데의 사귐이 결국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뭐가 이래서 이건 사랑할 수 없고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이거는 섬길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어준 것처럼. 어떤 제자들이에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그 제자들의 팔을 아시면서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 그러한 섬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니까 마땅히 네가 받은 대로 해라. 네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안에 임하신,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러한 내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를 받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자를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행하고 그거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의식도 못한 채 끼리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복음파 무슨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요 그룹끼리 뭐 성가대원끼리 아니면은 뭔가 무슨 선교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소그룹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커다란 예수님의 몸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한 그 그룹으로 한 그 배치된 같은 그 만남과 이어짐을 받은 손이면 손이라는 그 역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손은 손목, 팔, 어깨 뭐 온 몸에 도움을 받아 손이 손으로 역할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는 끼리끼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의 일도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형제가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다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학교 다니고 시험도 해야 되고 또 음악하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직장 갔다 와서 파티 가고 무슨 친구 만나러 가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설거지랑 집안 청소랑 그런 것들을 그냥 몰라라 하고 다니니까 자기는 공부해야 되니까 되게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그 보여지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부엌일도 해야 되고 입이 잔뜩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를 부려먹고 나만 이렇게 시킨다고. 그걸 갖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네가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네가 볼 때는 걸리는 사람이고 네가 볼 때는 뭐가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몸 안에 배치했어서 네가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 사람이면 결국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네가 그들이 안 하는 거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도 그게 입 나올 일이 아니지 않냐. 자원하면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네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면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해도 결국 아무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기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사람도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서 그 몸 안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 마음이 녹아지고 열어져서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정말 내가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래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예수를 섬기는 일이요 지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쓴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추심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일. 우리가 기도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우선 나아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음 좋다 뭐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화나 인터넷 무엇을 통해서도 전화 영상을 합니다. 근데 분명은 상대방하고 컨택이 돼야지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컨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넬이 맞아져야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컨택이 맞아져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근데 기도라는 거는 이게 지금 교류하는,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 속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걸 다 하게 하신 거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우리는 치우쳐집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돼요. 요새는 삶이 너무나 복잡해지고요. 세상이 빨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다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다 그들을 흩으심으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졌기 때문에 달라졌나? 흩어져서 달라지면 교회가 아니지요. 사람이 흩어졌지만 성령님은 흩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교회생활인 거예요. 성령을 좇아 살지 않으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거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난 너 모른다라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뭐 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네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네가 나를 쫓아오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정녕껏 모른다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 신자들을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하늘을 쳐다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거 아시고 모든 거 용서하시고 모든 거를 정말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악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자기의 육의 일을 하는 데에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함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 정말 온 우주에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는 거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서 그분이 지어주셨고 그분이 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생명의 법칙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분이 지으신 대로, 그분이 살려주시는 대로 안 하면은 죽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육의 열매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산다면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는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시고 얼마만큼 높으시고 얼마만큼 거룩하시고 얼마만큼 절대적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린다는 거는 그러한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를 그분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절대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배웠다고 하는 거, 내가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익혀진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상식이나 모든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것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땅의 것이요, 땅의 길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위로받고 뭔가 마음의 의지를 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종교적인 그러한 거라면 그런 우상 같은 거라면 하나님이 아니래도 사람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이신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온전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 정말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그 악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든 악이 갖고 태어난 육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봐주시겠죠.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아버지가 얼만큼 슬퍼하실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얼마나 애통해하실지, 얼만큼 근심하실지는 생각지도 않고 봐주시겠지. 벌 안 내려. 나 지옥 안 가.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막대 먹은 자식이지요. 초딱선이 없는 얘기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기다리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탕자된 일이요. 그거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내 물건을 내 거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내가 안 쓰는 거 주고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주고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실질적인 돌봄을 하고 실질적인 나눔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우리는 셀피시한 개인적인 내 거, 나의 것을 부시지 못하니까 남하고 통용도 못하고 다 함께 있지도 못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남의 필요에 나눠주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그게 왜 가능했냐? 성령님 한 분으로 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보내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거를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것을 실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림의 떡이 아니고 우리의 바램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그냥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를 가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와 컸을 때, 아플 때와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옛날이 좋았더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맨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믿음 좋았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것에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좇아 사는 그러한 실질적인 하루하루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교회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며 보이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